우리 오늘 주보에 나온 성경 본문이 아니고요. 우리 사무엘 하 22장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찬식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 22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제가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저자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말미에 아주 중요한 그 교훈들을 담아놓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웠던 그 용장과 장수들의 그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적을 이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소중한 역할과 그리고 소명대로 우리가 다 그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또 안위는 지켜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핵심 부위에 있는 그 부록의 가장 핵심 부위에 있고 이 세 가지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지금 이 주제로 왔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백성 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고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또 이성의 세계에서도 그것을 잘 다룰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백성의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어도 백성된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살아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항상 시든 꽃잎처럼 시들어버리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메마른 강물처럼 아주 황폐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이 없고 무기력한가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가끔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시사합니다. 가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기를 얻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늘상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누가 듣지 않아도 누가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내가 나가는 삶이 나는 기쁘고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내 인생이 그렇다면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징검다리를 건너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돌다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발 헛디딜 것 염려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시고 하나님 발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배워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그 갑작스럽게 되는 일처럼 이 일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또 23장 초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새롭게 발견한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그 이 22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참으로 많이 살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워낙 하나님을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다양하게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도대체 우리가 찬양하는 것 도대체 이게 내가 찬양하는 이 단조로움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고 이게 표현이 잘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찬양이 과연 다윗의 찬양에 비하면 진짜 찬양일까 하는 그런 그 의심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의 이 찬양의 시들을 또 그리고 그 고백을 보면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맞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내 삶을 역사하시고 다양한 느낌과 감정과 말씀으로 내게 오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만 하면 그럼 난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의식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셨는데요. 참으로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실감나지 못할 경험을 다윗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의라 그러면은 아직 기를 쓰고 싫어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의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깨끗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깨끗함으로 갚아주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한 시간에 다룰 수 없는 내용인 것을 제가 알고 이제 두 시간에 나눠서 이 본문을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근데 이는 그리고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갈수록 가관이죠. 자기가 또 완전화됩니다.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어떤 그 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그 패턴을 벗어난 그 찬양의 패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찬양을 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죠. 그죠? 나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것, 또 나를 출애굽시키신, 그 구약의 상징으로 말한다면 나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린 찬양합니다. 내가 그런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마 우리의 신자의 삶은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찬양의 패턴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모든 단계를 다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가진 특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처음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죠?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몫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당할 때 어떤 때는 급하게, 어떤 때는 여유 있게, 또 어떤 때는 사람들과 물어서, 어떤 때는 나 혼자서 결정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적인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프랙티스 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자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율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신율에 비추어서 자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자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뭐 전혀 그 생각도 하나님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로봇이라고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뭔가 많은 이성의 근거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의 기폭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의지의 강약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셔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그 찬양의 패턴이라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을 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옳다고 여겨주신다. 정말 칭찬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빛과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한 찬양한다. 이것이죠. 내가 자율적으로 산 삶,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산 삶 위에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옳다고 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호혜스럽고 너무나 은택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예전에 내가 어둠의 세력에 있었을 때 꺼내주신 것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수준 너머의 찬양이 우리에게 분명히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찬양의 패턴을 정말 잘 새기시면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아, 내 찬양에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의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깨끗한 대로 깨끗함으로 갚아주셨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두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며 내게 갈 길을 보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항상 나와 함께 이미 하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는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나 형통하리니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 또한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례를 버리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시험 보듯이 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서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 100점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곱씹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계속 되새기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확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어떠한 깊이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곱씹어서 결국은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애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적인 순종, 우리가 뭐 어떤 큐티 쉐어링 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문자적인 순종을 강조하거나 그러는 또 그거를 했다고 또 자랑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문자적인 순종을 했더니 내가 이러한 복을 얻었다. 이것으로는 전혀 부족한 것이죠. 내가 복받은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까지 가야지 온전한 것입니까? 내가 문자적인 순종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야지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문자적인 순종은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훌륭한 삶 그리고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눈, 예수님의 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은 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항상 뭐 중간 정도 택해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삶과 같은 형태가 창출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자적인 순종을 다소 좀 유보해야죠. 문자적인 순종을 할 때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재화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삶의 테크닉을 찾는 그런 도구로서의 말씀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된다면 그것은 이런 현상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실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뭐 말실수라든지 뭐 표정의 실수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실수한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곧장 자책으로 들어가죠. 많이들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한 자신을 비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 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건 의식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함께 하셔야만 하는 존재이고 이러한 무수한 결정의 단계, 우리 인생의 무수한 결정의 단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바라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고 더 그것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말씀을 진정으로 읽으면 거기서 어떤 테크닉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삶에 정말 힘이 되는 어떤 원천적인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차원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정작 그렇죠. 성경을 쭉 우리가 보시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이것을 읽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택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결과로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읽는 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하고 그것이 옳은 길인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율례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지금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을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노자경, 뭐 장자경 뭐 이런 거 있죠. 뭐 논어, 그렇죠? 좋은 책들 많지 않습니까? 명심보감 그런 거 읽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차원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반밖에 못 다른 것입니다. 못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을 평가할 때 세상 방식대로 평가한다면 다윗이 이런 말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완전해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러는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무엇이며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무엇이며 나발을 죽이려고 그 그냥 분노가 끌어오르고 했던 그런 자신의 상태는 무엇이며 그 어떻게 다윗이 해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내 욕심의 발로를 드러낸 적이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수와 탐욕의 발로 때문에 자책하고 비관해서 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기서도 기꺼이 택했고 그분 안에 용서를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 그래서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구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짓지 않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랍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보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 하는 마음과 태도로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이제 파헤치고 경작하고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데 완전치 않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웅덩이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붓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죄입니다.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끌어들여오고 창출해서 이 어떻게든지 이루어보겠다는 자가생산의 노력,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뭐 아무리 율법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고 그리고 다 피해가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양심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자가생산의 노력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시다면 우리에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진짜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시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좋은 그리고 또 뭐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 이런 것을 잘 만족시키면서 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만족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한 2, 3일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만족하는 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뭔 좀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그리고 죄악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렇게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없는데 발견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 혼자 가정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피한다라는 말은 그 실수와 잘못으로 하여금 더 자기만의 길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사무엘 강해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도 스스로 웅덩이를 몇 번 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그 가드 땅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거기 아기스라는 그 왕 앞에서 자기 정체가 이제 발견 이렇게 들통이 나니까 거기서 또 미친 짓 하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모면해냈죠. 그것이 웬 수모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일이었죠. 웅덩이 판 대가로 그대로 지불받았지요. 우리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 많습니다. 말로도 파고 행동으로도 파고 내 계획으로도 파고 내 이성의 세계로도 파고 내 가치관으로도 내 웅덩이를 많이 많이 팝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면 됩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용서받은 결과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말, 그것은 내 인생이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께서 오는 생명의 힘을 받아야만 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곤경에서 꺼내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정말 내 인생에 제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내 인생에 제일 기쁜 일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센스의 발동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자,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뭐 죄악을 피했고 완벽하게 했고 이렇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그 말씀 이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도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신이 하나님 임재로 인도되고 그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경험이 분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말씀과 그 말씀이 뜻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일치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치감 가운데 순종할 때 발견하는 새로운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프리즘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빛이 상을 맺히질 못합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하더라도 내게 순종의 프리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내 삶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프리즘을 통과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 각자 인생에서 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 자기의 기질과 자신의 성품과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다 조금씩 다른 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드러내심, 그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내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염된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더기 같은 나의 의의 옷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의라는 것은 적어도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 신앙을 속일 수 있는 매우 교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문자적인 순종을 하고 또 도덕적인 설득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윤리성, 자기가 발견한 인생의 길을 성경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고, 이것은 매우 속기 쉬운 것입니다. 자신도 속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의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금 다윗이 말한 내 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다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내 의입니다. 그런 내 의의를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닦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밖에 살면서 뭐 죄도 짓지 않았고 자기 양심과 남들이 보아도 율법에 저촉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선한 행위가 있었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남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염된 의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오염된 의의 소유자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못 보고 넘어가는 교회는 지금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라는 의미를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겠죠. 미숙한 상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의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나 또 사특한 자, 그렇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 주의 진노를 보이신다 이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상이 맺혀지느냐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많고 지치고 그리고 또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차적으로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야 하는데, 내가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의식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의 훈련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이 우리를 이제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서만 끝나시지 않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반응했던 것을 그 반응에 또 하나님은 더 크게 반응을 하셔서 당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요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만큼을 내게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동기부여가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 순종의 특색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고도 선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별거 아니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많이 간구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린 그 힌트를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그냥 한 다리 한 다리마다 힘을 주고 이렇게 아슬아슬해하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다리를 두고 내가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성숙으로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것이 내게 너에게 주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갚으셨도다, 뭐 하나님이 갚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갚으실 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그런 측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총이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호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웅덩이를 파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충실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떠나지 않는 뚜렷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배움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1절에서 제가 은유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그토록 자기를 끄집어내준, 그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위로와 그 자신감, 담대함,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율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잘 하나님 앞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갚으시고 내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재발견하기 위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마음의 자세와 몸짓의 행위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실감나지 못할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경험이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에 더 큰 활력과 힘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 11 한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삶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마음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